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지만은 예수께서 여기에 답변하시지 않은 것으로 본문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세속적인 정치역에 사로잡혀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아무리 진리를 설명하신다고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진리는 대단히 높은 지식 수준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까운 진리를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 일반적인 진리는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진리라는 것을 찾으려 하고 그걸 찾다가 일생을 다 보내고 허탈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모형도 없는 그것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애타게 찾고 있는가? 그러나 사실 진리는 아직 문화의 발전을 전혀 맛보지 못한 삼수갑산의 농부도 나름대로 자연의 이치나 계절의 변화에 있어서는 어쩌면 문명의 첨단을 걷는 도회지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고 어떤 단순한 진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 신앙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깊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논하고 대화하신 사람들을 볼 때 꼭 높은 지식이나 도덕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셨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에 덕목이나 철학의 높은 경지의 사람들과만 진리를 논하고 대화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진리를 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신령한 예배를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의 대화에서도 도덕이나 윤리도 모르는 천한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신령한 것이라고는 모르는 사람들과 진리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정치적 이권에만 누리먼 빌라도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꼭 고상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유명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단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헤아려 보고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할 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높은 수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판단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가 되겠지만 이 역사상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한 사람은 예수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차제에 앞에서 인용한 말씀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실 때 이 말씀 자체에도 귀중한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중간에 말씀하신 이 진리가 인생에 가야 될 길과 생명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심도 깨달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역사 속의 진리를 찾는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명쾌한 해답을 얻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진리에 대한 갈증이 철학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볼 때 자신이 곧 진리라고 선언하신 그분을 좀 더 자세히 알 필요는 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 속에서는 고난과 역경의 인생을 살고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행복하게 생을 마치면서 진리에 만족했던 역사 속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성경의 표현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히브리서 12장 1절의 증언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고 그 진리 때문에 기쁘게 인생을 시작해서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정치적인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교를 죽이려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최후의 사형언도를 부탁하려고 예수님을 그 빌라도의 관정까지 끌고 갔을 때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이죠.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6절에 그렇게 말씀을 답변으로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37절 상반절에 다시 묻자 주님께서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3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안일과 자신의 정치적인 권좌를 잃지 않으려는 빌라도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에. 그러나 주님께 되물은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총독의 자리를 지키는 소환과 방법으로 전혀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면서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진정 인생의 가치나 목적 같은 것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진리를 가르치셨다면 오늘 이 혼란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충분히 진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또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필요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의 내용보다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앞에서 제가 약간 언급했던 대로 대단히 철학적이며 아무나 다룰 수 없는 아주 고상한 주제로 짐작해버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음을 말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우려는 거창하게 진리의 제목을 걸어놓고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면 그렇지 뭐 또 다른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낙심을 하게 만들까 하는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론보다는 좀 더 가까운 이해를 나눌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은 같습니다. 쉽게 우리가 우리말로 진리 하면 참 진짜 다스릴 리 그래서 그 말 자체는 바르게 다스리는 거 한자적인 의미고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진리라는 단어와 주변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복음 속에 사용된 의미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 진리에 글쎄요 복잡하면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귀중한 부분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전적인 의미가 항상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표현하는 것들과 함께 이 진리가 사용되고 있는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시편 40편 1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얘기한 것은 제가 이미 전제를 했지만 인자와 진리를 같이 포함시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편 57편 3절에도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곳의 시편의 말씀 속에는 항상 진리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나타냄의 성격을 선포하고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는 형식으로 주님의 인자와 진리는 그의 백성들을 그 원수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는 같은 시편 61편 7절이나 표현에서도 역시 같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혜와 영광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인자와 진리는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상의 진실성과 인자와 관계하는 자세와 덕목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같은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서로 간에도 인자와 진리로 관계함으로써 거기에는 창조와 구원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같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아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잠언서 3장 3절에서 말씀하는데 여기는 인자, 뭐 여러분들이 인자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은 잘 알잖아요.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말과 항상 같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잠언서 14장 22절 하반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구약 성전 제사의 찬양자들도 비슷한 찬양의 주제로 노래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3편 3절이고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역시 시편 85편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시편과 잠언의 말씀들만을 인용을 했죠. 결국 구약의 진리의 의미적인 진보를 보면 본래는 아만 어떤 뜻이냐면 확증하다, 지지하다,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아만이 다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쓰일 때는 어떻게 쓰였어요? 아멘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에메트라는 구체적인 진리의 말이 나왔습니다. 진리뿐만 아니라 확립, 신실한, 옳은, 분명한, 참된 진실로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진리는 성실과 진실에서 진전해서 진리로 확장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나 진리나 다 같은 말이에요. 어근이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약성경에서 사용되는 진리는 좀 더 독특한 이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비롯해서 예수도 자신이 곧 진리심을 선언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참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14장 6절이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든가 17절을 요한은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진리는 알레데이아, 의미적으로는 진실, 성실, 사실, 진리의 사랑, 믿음성, 참, 정직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 말은 다시 알레데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알레데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란다노 또는 라드라고 합니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게 뭡니까? 인기 없는 거죠. 또는 눈에 띄지 않다, 숨겨지다, 알아주지 않다, 무시되다, 숨겨다. 이 단어에 반대되는 의미,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알파를 앞에 붙여가지고 알레데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의 궁극적인 것은 드러내는 것, 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면서 감추어 두었던 것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의미와 함께 숨겨져 있던 것들을 찾아내는 의미를 가지는 독특한 것이 바로 이 알레데이아입니다. 숨겨놓은 것들을 완전히 밝혀버리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향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시죠. 성경에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성경에 없었으면 하는 부끄러운 얘기들도 있어요. 가령 암몬과 모압이 생기게 된 롯의 딸들의 이야기는 그 부분만 싹 지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것뿐인가요? 창세기에 잘 이야기 가다가 37장까지 잘 가다가 38장에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유명한 다말, 며느리와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딱 잘라버리고 아마 다른 경전이었으면 글을 쓸 수 있어요. 가려버리고 덮어버렸으면 좋은 얘기들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조차도 그대로 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어떤 인간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럽게 보이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 속에서 진리를 이해하면 참으로 진리만이 자유하며 승리하며 사랑하며 용서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구약적인 의미에서 인자와 함께하는 관계로서의 진리에서는 모든 어둠과 미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어떤 잔인함이나 포악함은 있을 수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어찌 보면 품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숨겨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이해하게 될 것이고 온유함으로 그 약점을 용납하고 관용하게 됩니다. 서로 신뢰되고 진실됨으로 이런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이며 시작과 끝이 같은 것이고 이미 모든 것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서 28장 1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책잡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지만 진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서 해결하심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수치스러운 자리에 내어놓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에도 자유함을 누리는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빼놓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주변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진리가 통하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관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추어두고 숨겨두고 미워하고 절망하던 서로의 관계를 열어두고 선포하고 또 약함과 수치스러움을 덮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에 내려오신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인 동시에 그러한 상태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진리에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나는 오늘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본문 44절과 45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것을 어거지로 거절하는 유대 사람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거든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났으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보다는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것은 육신적인 태생보다는 그가 또는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숨겨보고 발각되면 어쩔 수 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꺼리낌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대단히 독선적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격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44절 상반절에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아비된 보다 근본적인 성격을 지적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44절 중반절이에요. 성경에 영원히 족보의 이름이 없어진 가인의 후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반대편인 거짓에 익수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4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진리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또 열어두는 것이지만은 그 반대는 숨기는 것이고 거짓으로라도 감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추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고발하기 때문에 주님 편에 설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5절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각자가 진리의 사람인지 어둠의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도 예수님과 이들 사이의 차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관계가 진리에 선 사람들 간에 통하는 신앙적 관계를 야고보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 이 선언도 바로 진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도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운 것들은 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의 수치조차도 열어놓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기도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진리의 성품을 따른 기도가 의인의 기도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겁니다. 진리의 주님을 듣는 것이 기쁜가? 그 말씀이 거북하고 쉬운가의 간단한 진단은 내가 오늘 속해 있는 사실적인 진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46절, 47절입니다. 진리 편에 서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느 순간에 끝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방금 전에 말한 앞에 말씀보다도 나 자신의 소속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속적인 소속은 결국 영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두려워해야 하고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면서 어두운 편에 서 있다면 결국 기대하지 않은 결과로 영원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느냐? 46절이에요. 사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최종적인 선언은 그들을 죽여달라고 고발한 빌라도의 입에서 나옵니다.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다시 19장 4절에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19장 6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인이라고 죽여달라고 많은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우성을 치지만은 별로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빌라도조차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다 몰랐던 빌라도조차도 계속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은 어떤 신비종교의 교주처럼 자신을 숨기거나 가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를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잡혀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5절과 마가복음 14장 49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6절 하반절에요. 사실 이것이 세상의 모순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면서 믿어져야 하는데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더 싫어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의 떡을 먹여놓고 계속 따라다니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했음에도 뭐랍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투정하고 다 떠나지 않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이 스스로 어둠에 속해 있다고 하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고 어둠이거든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47절 상반절에 이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주님의 최종적인 무서운 정죄의 선언을 듣게 되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 45절에서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고 진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진리의 사람도 될 수 없고 믿음도 자랄 수 없습니다. 결론보다도 찬송가 358장 1절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진리의 군사로 훈련하시고 그 진리에 순복하여서 진리를 순종하며 사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지막이 진리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